민수기 16번 메시지 여정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군대로 편성된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분의 집과 왕국을 건축하기 위한 입지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 싸우기 위해 여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움직이기를 원했을 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 움직이기를 원하셨을 때 움직였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을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안내. 이스라엘 자녀들은 주님의 안내를 따라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 곧 하나님과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안내를 갖지 못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매우 바쁘지만 그들에게는 안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내가 있으며 이 안내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구름에 의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름의 안내에 하에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 오셨을 때 그분은 예표상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기 위해 오셨을 때 그분은 구름으로 오셨습니다. 이 구름 모양의 안내자는 그 영으로 최종 완성된 하나님이십니다. 구름은 땅과 많은 관계가 있지만 그것은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합니다. 구름은 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거의 비와 같습니다. 종종 구름은 사실상 비가 될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는 하늘에서 무언가가 땅에 도달하며 땅 위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스가랴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이 땅을 위해 있으며 땅은 사람을 위해 있고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늘이 땅을 위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이 비는 땅을 위합니다. 땅은 하늘로부터 비를 받습니다. 땅은 비로 말미암아 모든 종류의 식물을 산출하기 때문에 땅은 사람을 위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그의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 위의 사람에 대한 간략한 그림입니다. 인간 문명의 역사는 사람이 항상 구름을 쫓으며 물이 있는 곳에 정착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최초에 마른 곳에 살지 않았고 강이나 바다나 대양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구름을 쫓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말라 죽거나 목말라 죽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들은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표론에서 하늘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구름이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름을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구름, 즉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를 때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움직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자녀들 또한 움직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름이 출발했을 때 이스라엘은 움직였으며 구름이 멈추었을 때 이스라엘은 멈추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그 안내자가 구름의 모양으로 계신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구름에 의한 하나님의 안내의 문제를 오늘날 우리의 체험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영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구름은 볼 수 있었던 반면 그 영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구름은 다소 구체적이나 그 영은 전적으로 추상적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구름을 볼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 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은 비로부터 오며 비는 구름으로부터 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비는 구름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구름과 비는 성분이 같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구름과 비는 동일합니다. 구름이 비가 되며 비가 올 때 우리는 물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름과 비와 물이 하나 안에 셋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영을 볼 수 없지만 그 영으로부터 산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출은 우리가 물로 적셔지고 있다는 우리 속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는 메마르다는 깊은 내적 느낌을 갖습니다. 메마름을 느낄 때 우리는 움직여서는 안 되며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메마름은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나 다른 일에서 하나님께 잘못되었다는 강한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자백함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우리는 우리가 무엇에서 잘못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메마름은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표시이며 우리는 무엇에서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고 무엇을 자백해야 할지를 모르므로 더듬어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듬어 찾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들, 결점들, 잘못 행함들, 육적인 활동들, 정욕에 찬 갈망들에 관하여 많은 다른 각도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안에서의 느낌이 무엇인가를 만질 때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며 구름은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그 영의 임재는 전적으로 볼 수 없으며 추상적이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 특히 우리 영 안에서의 상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릇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10분간의 아침 부흥으로는 우리 영을 조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영을 조종하는 데에는 반시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서 그릇되었다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로 그분의 길을 알도록 가르칠 목적을 갖고 계신다면 그분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못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빨리 보여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잠시 동안, 심지어 며칠 동안 우리를 혼란된 상태에 버려두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어느 곳에도 도달하지 못한 채 외관상 더듬는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배워야 할 깊은 공과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러한 더듬는 혼란된 날들 동안에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비를 만나거나 구름을 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내가 사실상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의 임재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의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의 형태로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름을 갖지 않고 우리 안에 그 영을 갖습니다. 구름이 증거의 성막을 덮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여기서 우리는 성막이 세워진 날 구름이 증거막을 덮었다는 것을 봅니다. 광활하고 황량한 광야에서의 이러한 덮으심은 큰 구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구름이 성막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의 온 진영을 덮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광야에 하나의 행렬이 있었으며 그 행렬 위에는 덮는 구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덮는 구름은 땅 위에 하나님을 위한 어떤 것이 있었다는 표시요 증거였습니다. 저녁과 밤에는 구름이 불의 모양을 지닌.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예표론에서 구름은 그 영을 상징하고 비추기 위한 불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 안에서 맑은 하늘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영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러나 매우 자주 우리는 밤 가운데 있으며 그때는 그 영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십니다. 이것은 그 영이 말씀이라는 강한 증거입니다. 덮는 요소가 빛나는 본질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름인 성령과 불인 거룩한 말씀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구름으로서의 성령은 덮고 있으며 불로서의 거룩한 말씀은 빛납니다. 구름이 떠오르며 머무르며 거함.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올랐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발했습니다. 구름이 머물렀을 때 그들은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거했을 때는 그들은 진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구름을 따랐기 때문에 언제 움직일 것인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걱정하는 대신 그들은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에 의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직임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자녀들은 모세에 의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직임을 지키기 위해 구름을 뒤따랐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200만 이상이 되었지만 그들은 좋은 질서 안에 있었고 신성한 배열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 혹은 선호에 따라 머무르거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함께 머무르거나 함께 움직였습니다. 두 나팔에 의해 첫째로 이스라엘을 안내한 것은 구름 형태의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자녀들은 두 개의 나팔에 의해 안내되었습니다. 나팔들은 큰 소리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안내의 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은을 쳐서 만듦.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예표론에서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나팔들이 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그것들이 매맞음을 통해 만들어졌음을 가리킵니다.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출발하게 하기 위하여 두 개의 은나팔들은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출발케 하기 위하여 사용되곤 했습니다. 모이기 위하여 두 나팔을 붐. 두 나팔을 부는 것은 모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한 나팔을 부는 것은 인도자들을 모으기 위함임. 단지 하나의 나팔을 부는 것은 인도자들을 모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경보의 나팔을 부는 것은 동편진들이 진행해야 함. 경보의 나팔을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출발해야 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요. 두 번째 경보의 나팔을 부는 것은 남편진들이 진행하기 위함인. 두 번째 경보의 나팔을 부는 것은 남편의 진들이 출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2차로 울려불 때에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불 것이며. 이곳 민수기에서 나팔 소리는 경보로 불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때라도 그들은 싸움을 위한 경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였을 때에는 그들은 싸우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행함, 우리 그리스도인의 움직임이 일종의 싸우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매우 자주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부주의했으며 그 결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떤 움직임들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의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경보의 울림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 나팔을 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가장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그분의 마음과 의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아론의 자손들만이 나팔을 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땅에서 대적과 대항에 싸우러 나갔을 때 나팔들로 경보를 울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땅에서 대적의 대항에 싸우러 나갔을 때에는 나팔로 경보를 울려야 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이 구절은 대적, 원수 및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대적은 원수와는 다릅니다. 원수는 밖으로부터 오는 반면 대적은 안에서부터 옵니다. 나팔로 경보를 울린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기억되며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어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기념함.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구절은 세 가지 종류의 시기들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절기들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번제와 그들의 화목제 위에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연락하심과 우리의 생활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누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섯 가지 기본 제물 중에서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큰 누림이 됩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께 절대적임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제물을 인하여 하나님은 누림을 가지시며 그분의 백성들 또한 누림을 갖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은 모두 행복하며 그날은 희락의 날, 심지어 절기가 됩니다. 그러한 때 나팔이 번제 위에 울려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일 때 기쁨의 날, 곧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누림을 갖는 날이 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평강 중에 살며 평강 중에 남아있으며 평강을 서로 교통으로 누릴 때 또한 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께 절대적이며 평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큰 날, 곧 나팔을 불만한 가치가 있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의 움직임을 위한 안내는 하늘과 땅 양쪽에서 왔습니다. 구름이 움직였을 때 모든 백성들은 움직일 신호를 받았습니다. 나팔이 울렸을 때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영과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은 자주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